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 여기 이제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살펴갑니다. 그 의미는 지금 우리가 있는 성경의 순서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적혀진 것은 그대로 살펴가지만 이제 역사 중간중간에 우리가 꼭 살펴야 되는 이 각권들을 다 맞춰서 그래서 누구라도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자초지정을 듣는다면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제 강좌를 이렇게 네 번째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63번째 시간 사사기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16장 하나님의 진심을 망각한 자들의 삶의 결과 이런 제목으로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약 600년 후에 이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됨으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열방에 알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딱 왔었는데 그런 기회에 번창하고 성장하기보다 오히려 그런 이 사명의 터에 딱 왔을 때 오히려 패역하고 점점 무너져가는 이 시대가 확 전환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2장을 통해서 왜 가나안에 이렇게 주인이 된 후에 번창하지 못했던 오히려 패망과 반역의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17장에서 21장을 통해서는 물론 뒤쪽 부분이지만 시대적으로는 앞쪽과 같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사시대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가, 왜 이렇게 도약의 시대에 몰락으로 가는 그런 길을 택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남아있는 3장에서 16장 이제 또 다시를 반복하면서 점점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관계가 굳어져가는 사사시대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어땠는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사사기 1, 2장만 읽어도 지금 이스라엘이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 야, 이거 조금 이상한데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10%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죄의 씨를 남기는, 그러니까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하라 하셨는데 그들을 멸하지 않은 그런 불순종의 삶의 결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동거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동거를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그런 뜻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주도해 오면 좋았을 텐데 동거하는 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동화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이 각각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동거하며 살게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신 것은 그 어둠을 빛으로 이끌도록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거기에 동화돼서 빛을 잃고 소금이 맛을 잃고 그렇게 세속화될 수 있다. 라는 것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를 잊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망각해서 단지 이제 종교적인 거칠에만 가지고 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명기의 그 언약처럼 이방 족속들에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짓밟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네가 잘못하는 걸 보고 짓밟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서지 않을 때 당연히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그들이 버틸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짓밟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온갖 고통을 당하게 되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시죠. 물론 그 사사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그냥 사사가 그냥 아무 정신이 없이 어떤 영에 휘말려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도전 앞에 부르심 앞에 그가 믿음으로 각성하고 나아가 순종할 때 결국 그 이 박해하던 그 나라들의 압제와 압박으로부터 구원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사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가 그 언약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같이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의 평화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과 또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망각하는 식으로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이제 이런 패턴, 이런 사사기의 패턴이 한 6번 정도 반복이 되면서 360년 정도에 걸쳐서 이런 시기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인 이 성도들의 삶, 인간의 삶을 보면 삶의 현장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속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욕심에 끌릴 수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정말 성공하고 바른 길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실패와 성공의 반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죠. 자, 그래서 때로는 절망하고 힘들어도, 그리고 낙심할 때가 있어도 성도로서 우리가 가질 분명한 자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금 안에 넘어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그리고 믿음의 길,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길로 가는 거를 때로는 뭐 지치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뭐 어찌했든 간에,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런 삶의 전체적인 방향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장과 성숙의 방향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인생이 뜨는가 하면 떨어진 순간이 있지만 그냥 바닥치기가 아니라 그렇게 바닥을 치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가 성숙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패턴을 보면 점차 이렇게 뭐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무뎌지고 양심이 마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 속내를 드러낸 하나님의 이 법도와 규칙을 가지고 이 종교화시켜서, 아니 종교적인 것에 숙달이 돼버린, 그래서 이건 어떻게 수정이 불가능한 이게 악한 존재로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패턴이라는 게 아까도 말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평화의 시기가 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건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편리한 삶, 내 느낌대로 가고 싶은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니까 당연히 욕심에 사로잡히고 더 강력한 욕심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꽂히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고집스러운 삶이 바로 사사기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역시 가나안이라는 각자의 가나안의 사명의 땅에 와서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이런 패턴을 보면 금방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무뎌지는데 우리의 욕심은 점점 강력해지고 우리의 욕망은 점점 강력해져서, 그래서 때로는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보낼 받은 이 사명의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지, 이 교회 안에서도 어둠이요 밖에 나가서도 어둠인지 분별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바로 사명의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나의 삶은 어떤가, 나의 신앙의 현실은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고 온전하게 보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기 3장에서 16장에서 크게 지금 발견한 아까 지금 여섯 번의 그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먼저 좀 간단히 살펴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서 결국 악하게 살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 징계가 누구였냐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북쪽에 바빌로니아 쪽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이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8년 동안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 고통 속에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니엘이라는 이 갈렙의 조카였는데,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첫 사사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온니엘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 그렇게 첫 사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평화가 다시 회복되고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그러면 또 바로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또다시 이 이스라엘이 사명을 잃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범죄하더라. 그래서 결국 두 번째 패턴으로 가면 누가 오냐면, 이번엔 모압 족속이 주동이 돼서 그 암몬과 아말렉, 그 처음에 그 모압 평지로 올라가기 위해서 요단 동편으로 올라왔던,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모압이나 암몬 같은 경우 같은 이 관계가 있었던 친척과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족속들이 이제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결국은 이 가나안 이 약속의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을 압제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또 하나님을 부르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와서 이제 막 그 이 8년, 몇 년 동안 이 속박을 당하면서 속박을 당한다는 것은 다 뺏긴다는 거예요. 와서 짓밟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은 다 곡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이 노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렇게 뭘 갖다 바쳐야 되는 기회를 통해서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그 이 모압 왕 에글론, 모압 족속의 에글론 왕을 살해하고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이 모압 족속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오신 왔던 평화의 시기가 한 80년 정도 그렇게 이제 평화롭게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랬으면 또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꾸준히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 속에 알게 하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렇게 살지 않은 경우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어쨌든 이 모압 족속의 이 압제를 이기고 난 후에도 보면은 어떤 사회적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나오질 않습니다만 납달리 지파의 이 아낫이라는 사람의 아들 삼갈이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블레셋 족속과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사사였죠. 삼갈은 납달리 지파로 그 납달리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 있었던 이 지파였는데 지금 유다 지파 지역에 있었던 바벨,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우는 것을 보면 지금 이 가나안 전 지역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진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았던 그런 가나안 족속들, 그 숨죽이고 살던 이런 족속들이 이제 점점 고개를 들고 더 강하게 이 불순종의 이 결과로 말미암는 이 약속의 이 지파들을 짓누르는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이 어찌 됐든 간에 잠시 또 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망각했다가도 하나님을 부르고 바르게 서고자 할 때는 항상 도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조금 살만하면 숨통이 터지면 또 뭘 하는 거예요? 또 각기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호와께 범죄를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시대가 돼요? 약육강식의 세대 속에 또 짓밟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번엔 가나안 족속의 하솔이라는 왕이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 사람들이 또 이 가나안 전 지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잔인하게 통치를 합니다. 또 잔인하게 통치를 한다. 짓밟힌다. 20년 동안 벌써 그런 고통을 당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또 사사를 보내시죠. 그 이번에 보냄을 받았던 부름을 받았던 사사는 누구였냐면 여자였습니다. 드보라. 드보라라는 이 사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다음에 바락이라는 이 사람,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여호와의 명으로 이 사사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결국은 어쨌든 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평안을 찾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사건을 계기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강하여져서 가나안의 야빈왕과 백성들을 멸망시켰다. 그런 얘기가 4장 끝에 보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이 나중에 새벽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겠지만 이 드보라가 불렀던 바락이라는 사람은 같은 사사였지만 처음에 불렸던 이 온니엘이나 에훗 같은 사람, 삼갈 같은 사람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드보라가 가라고 하니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난 안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좀 찝찝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온전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꾸준히 순종하려고 할 때 당연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의 이 반대 세력들을 다 멸망시켰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강해진다는 것은 무슨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막 그걸 해결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처음부터 약속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의 초기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앞서 나가 싸우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전쟁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흐지부지 마무리됐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뭔가 포기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사건을 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항상 먼저 나가 싸우시는 약속들을 분명히 해주시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명대로만 간다면 충분히 그 가나안 땅 속에 주인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40년 정도의 평화로운 삶을 살죠. 자, 그러나 저들이 또가 반복이 되죠. 여호와께 범죄하면서 이번에 네 번째는 미디안 족속이 올라와서 7년을 괴롭히게 됩니다. 근데 이 미디안 족속들은 너무나 잔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지어 이 사는 동네를 피해서 산속 동굴 같은 데로 피해서 살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곡식이 생기는 것만 보면 곡식이 익을 때쯤이면 와서 그냥 이 그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다 그냥 훔쳐가, 다 먹어버리듯이 그렇게 폐허가 될 정도로 다 뺏어가는 그런 짓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을 볼 때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도 자꾸 지금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굳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가지고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웬만하면 이제 맷집으로 버티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부르지 않고 맷집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핍박하는 민족들이 그 강하게 핍박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압박하는 나라들의 잔인함의 그 강도가 점점 더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 6장 13절에서 보면 오히려 컴플레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꼴로 사는 게 맞습니까? 뭐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뭐 기적적으로 인도해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 기적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부르시는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던 그 역사는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징계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나는 죄악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왜 구하지 않느냐,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들은 없는데 단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하나님을 아주 망령되 여기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방법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나타나서 뭘 확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어떤 사사의 분위기인지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건데 아무튼 이 우여곡절 끝에 기드온과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기드온과 300인의 용사, 그렇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허접한 사람들입니다. 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군단을 결국은 하나님이 멸하시게 하시죠. 그래서 또 40년 동안의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게 되는데 역시 이 기드온 이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죄악에 빠져들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혼란기에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뭐 왕같이 굴었습니다. 자기는 왕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왕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겸손하게 말해놓고 사실은 자녀를 70명이나 낳는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말은 아니라고 했어도 왕처럼 살았다라는 거죠. 많은 여자들을 두고 그런 식으로 자기 세력을 넓히며 살았는데 근데 결국 이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그 한 아버지 밑에서 난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결국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이상한 사사도 아닌 이상한 사사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죽게 되고 그리고 10장을 보면 이제 돌라라는 사람과 야일이라는 이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 기드온의 요런 시기쯤에 나중에 우리가 다음에 살필 룻에 해당되는 얘기가 이 시기에 같이 겹쳐지게 되는데 이거는 일단 오늘 사사기를 마치고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악의 쳇바퀴를 도는 삶을 살면서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점점 더 타락을 해가는데 이 10장 6절을 참고해보면 아예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근데 감사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계속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에게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래 끝내자 그만두자는 거지 그만두자 라고 하시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또 저들이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힘쓰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의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런 악한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전적인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지금 네 번째까지 패턴이 흘러갔는데 저 다섯 번째 이번에는 블레셋과 암몬 족속들이 압박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에서 벌어진 일들로 이때는 입다라는 이 사사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죠. 이 사람이 전쟁을 하기 전에 암몬 왕에게 이 사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이 전달자를 보내서 이 나라와 이 암몬과 이스라엘이 섞인 역사적인 얘기를 쫙 합니다. 우리가 과거 300년 전에 이러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왔을 때 너희에게 이런 조치를 했고 이렇게 다 했는데 너희가 왜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보면 뭐예요? 이 사람이 입다라는 사사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다라는 역사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들로 부름받는 사람들만 그랬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사사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 그 시대, 그 나라의 역사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 입다라는 사람도 지금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알긴 아는데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전쟁을 나가면서 서원을 합니다. 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자기 열심으로 서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긴다면 이기고 돌아올 때 무엇이든 자기를 처음 영접하는 사람을 내가 우리 주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차분히 읽어가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라는 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 보면 지금 만약에 사람이 나온다면 사람을 인신제사로 바치겠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사람을 번제물로 받는 인신제사를 원하는 그런 신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가나안의 몰렉이라는 종교가 자녀를 막 신 앞에 막 불태워 죽이는 그런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어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이 가나안 땅을 물리쳤던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 입다라는 이 사람조차도 어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 뭐, 시내산 언약의 구체적인 것들을 잘 몰랐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 전쟁을 이겨야 된다라는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이 이기시게 할 거라는 개념도 없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간증을 듣고 알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완전히 잘못된 선을 하는 것처럼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서원을 하죠. 하나님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 하나 줘드릴게요. 이번에 시험을 잘하게 하면 제가 꼭 선교를 갈게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떤 결심이고 아주 결단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는 낚시질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고 있는 이걸 덮어놓고 그 다음에 믿으니까 누군가에서 들어서 믿고 그 다음에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렇게 믿는, 좀 심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라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르게 모른다면,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았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법도와 규례를 모른다면 가나안에 가서 지금처럼 엉뚱한 삶을 살아가게 되듯이 입다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서원이나 하는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벌써 지금 사사가 벌써 한 이렇게 쭉쭉 바꿔가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좀 이상해져가죠. 그 사사 입다는 이렇게 6년 동안 어쨌든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이 그래도 사사로 부름받은 그 역할들을 하다가 그렇게 죽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베들레헴 이 사람이었던 입산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비라돈 사람 압돈이라는 사람이 또 연이어서 사사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별 얘기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사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몇 년 동안 다스렸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기드온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이 별 행 어떤 행함이 별로 큰 사건이 없었던 사람들도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사가 자녀가 뭐 30명이었다, 뭐 자녀가 몇십 명이었다, 이런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서 잠깐 언급을 하지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이 잠깐 나오는데, 사사들조차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방법대로 그 시대의 풍토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계속적인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바르게 서서 그 이 어두웠던 기회를 역전의 기회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이 쌓인 곡선이 점점 밑으로 떨어져 가듯이 여호와께 계속 범죄를 저지르면서 계속 바닥을 치는 그런 삶으로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 블레셋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들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는 블레셋의 압박이 있었던 이 시절인데, 이때 부름받던 사사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 중에서 이 사람을 택해서 이 사사를 부르셔서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 그 이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지금 사사를 살펴본 것처럼 사사들이 사는 그 모양이 그 꼴인 거예요.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아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사람을 정하십니다. 그런 나시딘으로 택하셔서,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 이들을 보내셨던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준비하시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태어난 삼손은 뭐 어디서 잘못된지는 모르겠어요. 부모가 잘못 교육했는지, 아니면 그 시대에 열심히 했지만 그 시대 사회 문화가 너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 같진 않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자기의 본분조차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물론 그는 저들을 속박하는 그 블레셋 민족과 다투어서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돕고자 그렇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싸움의 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전혀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정에 어쨌든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싸움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독립군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여자에게 빠지고 자기 느낌에 빠지고 본능에 빠져서 그냥 깡패, 남봉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시대를 잘 만나는 거죠. 어떤 시대입니까? 물론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일본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는 깡패, 깡패가 다시 일본 사람을 때려 눕히면 그건 깡패가 아니고 독립군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 이 침략자들이 와가지고 뭐 강제 노동시키고 뭐 할 때 뺀질거리고 법도 안 지키고, 막 거짓말 해먹고 훔치고 이러면 뭐예요? 애국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도 이때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와서 짓밟고러니까 뭐 아무튼 뭐 블레셋을 짓누르고 뭐 어쨌든 뺏고 뭐 어떤 방법으로든 이기면 어떤 거예요? 자기는 애국자처럼 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자에게 속아서 힘의 원천이었던 비밀을 다 말하고 블레셋 쪽 속에 잡혀서 눈이 뽑히죠. 그 조롱받다가 겨우 죽기 전에 한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기 전에 한번 회복받아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죽은 게 자기가 평소 삶을 살아가면서 죽였던 사람보다 많았다 그런 얘기 나오네 성경에.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더 큰 일도 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죠. 그런 사사가 삼손이라는 사사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 번의 이 공식적인 그 가나안 족속들의 침략과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신 사건들이 여기 지금 1장부터, 아, 3장부터 16장의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또 충분히 좀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이런 얘기들 속에서 뭘 말씀하시는 걸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전에도 초대 얘기한 것처럼 뭐 엘리나, 맨 마지막에 엘리나, 사무엘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고 12명이라고 보면 이름만 간단하게 아까 언급하고 넘어가는 사사도 6명 정도가 된다고 그랬죠. 그 이름만 언급하면서도 어떤 사사는 뭐 자녀가 30명이었더라,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사사기 이 3장에서 16장에서 다루는 주된 사사의 숫자는 6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기도한 다음에 나왔던 그 아들, 아비멜렉 같은 사람은 이건 완전히 깡패 집단을 조직해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는, 그리고 스스로 왕노릇을 하다가 나중에 여자가 던진 이 맷돌에 이 머리를 맞아서 이 그냥 골이 깨져서 죽는,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사사라고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6장을 참고해 볼 때 성경에 언급되는 인원만 한 12명, 13명이 될 수 있어도 아마 더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어떤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던 것들에 대한 암시가 이 6장 같은 걸 보면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였는데 우리가 이 사사시대를 또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보면서 좀 생각해봐야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360년 동안 살아가면서 지금 죄악의 반복된 쳇발길을 돌 때 이들이 그 바닥에 떨어졌다가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됐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 그대로 불신앙으로 산 거잖아요. 저들이 짓밟힌 시간이 더 많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불신앙으로 살아도 그저 그냥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자동 응답기처럼 반응하실까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에 주안점을 맞춰서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대답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사사기를 지금 전체로 차분히 읽어가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처음에 말했던 사사 중에 온니엘이나 에훗, 또 드보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다른 말 없이 이 사사들을 바로 부르시고 이 사사들은 바르게 응답을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기드온 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이 처음부터 따지고 들어가잖아요. 아니,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합니까? 즉, 그런 것들이 벌써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도 즉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지금 죄를 이제는 지적해 주시고, 분명히 꾸짖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입다라는 사사가 부름받았을 때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었을 때 입다를 세웠는데, 그때 입다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사사기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부르지 마라, 그 말인 거죠. 왜? 너희 필요 없이 잘 살 수 있다며.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에게 부르짖어. 그래서 너희 환난의 때 니네가 찾던 그 사람에게 구해달라고 하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서 필요할 때만 부른다고 하나님이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 비행 눈 떠가지고 금방 가고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준다고 배우는데 성경을 보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냥 거기 살면서 자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게 뭐예요?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냥 죄에 빠진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좀 살다가 보면 당장 급하니까 무조건 부르짖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죄악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정말 죄악에서 떠나서 바른 길로 가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무슨 하나님 말과 그 법도대로 퍼펙트하게 살아내는 그런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하나님도 아세요.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범죄투성인 이 사람들이 바르게 서지 못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이유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구해내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첫 사사 온리엘 때만 해도 저들이 범죄하고 살아갔다고 해도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듣고 아무런 책망이나 추궁의 말씀 없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온리엘을 보내주셔서 그거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게 애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이제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죠. 돌아 나와라. 왜? 너희가 그동안 믿지 말란 그 우상을 믿고 살더니 왜 지금 나에게 왔니?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고집을 피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던 그 죄악된 삶의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자기는 그 죄악의 덩어리에 앉아있어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많은 착각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은 변화시킬 생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된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와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가는 의지는 없어요. 다만 지금 있는 이 어려움을 회피하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나중에는 공경을 당하고 힘들어도 아예 마음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별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삼손 때쯤 되면 시기가 삼손 때쯤 흘러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예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아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을 정도로 어떡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고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의 삶에 전혀 관계가 없는 다만 하나의 종교고 하나의 역사적 옛날 이야기 이런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단지 백성들만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초두에 얘기했듯이 사사들의 됨됨이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처음 부름받았던 온넬이나 에훗, 두브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훌륭한 사사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용기 있게 순종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영이 휙 휩싸여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어떤 이상한 힘이 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고 그에 대한 믿음이 뒷받쳐졌고 그래서 말씀대로 그 문제와 그 고통 속으로 그 위기 속으로 스스로 들어갔다 순종의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온리엘, 에훗, 드보라 같은 사람이 그랬었죠. 근데 드보라가 드보라를 통해서 말했던 바락 같은 사람부터 뭐가 조금씩 틀어지는 것 같더니 그 다음 기도원부터는 아주 많은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기도원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기도원에 무슨 300용사 이러면서 막 아무튼 뭐 이 성도들을 뭐 선동하고 이러는데 좀 많이 사용하고 좀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기도원의 사역을 쭉 역사적으로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끊어보면 굉장히 좋아 보일지 몰라도 기도원의 전체적인 삶을 놓고 보면 이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닥으로 떨구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오다가 그 한 번도 그냥 바닥으로 더 거의 바닥에 치다시피 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기도원입니다. 이 사람이 어쨌든 전쟁 후에 사람들이 막 와서 우리의 왕이 돼달라, 우리의 뭐 장군이 돼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린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대요. 이렇게 보면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말은 이렇게 옳은 소리를 했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또 어떤 이렇게 해놓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리품 중에 금을 좀 나한테 달라. 그 금을 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만드냐면 그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라는 것을 금으로 만듭니다. 근데 좀 좋은 의미로 보면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면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라고 말을 했다면 이렇게 만든 의도는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에봇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바르게 알고 살고 싶다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모르나 근데 결국 이 에봇은 온 나라를 우상 숭배로 빠뜨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우상처럼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17장에서 21장의 얘기를 통해 살폈었죠.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상 기도원 같은 경우도 아마도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지도자라면 그 자신의 근데 승리를 좀 드러내는데 더 집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에봇을 만든 것도 정말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은근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강조했던 그런 의도가 그 욕심이 있었던 것을 교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왕권이 이 사람 때문에 침해당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봇을 우상처럼 드라빔처럼 막 섬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기도원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속에 우상 숭배를 조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조장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말은 뭐 여호와가 다스릴 거다 말했지만 사실상 자기는 세상의 왕과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의 자녀가 72명이나 됐다 이런 말은 사람을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말은 했으나 왕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말은 겸손한 듯하나 그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말하는 것은 성도고 목사고 리더인데 삶은 세상보다 못한 그런 삶.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정말 천사와 같고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 백성다운 그런 모습이 있으나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 나는 누군가? 나에게 드러난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과연 어디로 향해 있는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눈을 우리가 좀 가지고 바르게 볼 수 있으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한 부분만 발췌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다 끊어놓고 딱 그 상황만 보면 그 상황에 맞는 논리가 되지 이걸 옆으로 쭉 계속 역사를 봤을 때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강단에서 힘들지만 계속해서 성경을 역사적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기도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한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답게 사는 게 뭔지는 몰랐거나 아니면 외면했거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자꾸 표적을 구하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전정하시다며? 근데 왜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사건이 왜 벌어져? 세월호 침몰할 때 뭐 했어? 뭐 지금 뭐 다 그런 얘기 되는 거죠. 그게 딱 누구예요? 기도원 같은 태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미디안과 싸우라고 할 때도 뭐 계속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그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걸 굉장히 신앙의 아주 신중한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거기만 끊어놓고 또 그렇게 풀어가면 그렇게도 들리긴 해요. 그런데 그의 전체적인 삶을 놓고 볼 때, 에봇이라는 어떤 힘을 숭상하고, 아내들은 하도 많이 둬서 70명도 넘는 그런 자녀들 낳고, 결국에는 자녀들끼리 다 서로 죽이게 만들고, 결국 역사를 더욱 꼬여가게 하는 이런 걸 보면 결코 이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두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듣고도 그 불신과 불안을 놓지 못해서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당신하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한 거하고 비슷한 차원인 거죠. 기드온의 이런 의심 많은 행동들은 만약에 전쟁에 이기게 돼도 그 승리가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확신하기보다 자신의 군대가 잘 싸웠다. 아마 그럴 만한 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과 싸운 사람을 몇 명을 줬어요? 30만 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아니라 300명을 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용감하다.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완전히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전적으로 승리하게 하셨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박는 그런 일로 이 일을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 많은 이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와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하지만 결국 이 기드온의 이 시기가 끝나는 사사기 8장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더 이상 믿음의 공동체라고 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혼란이 가중되는 거죠. 사회가 점점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되니까 지도자들까지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죄악의 씨앗이 뿌려지고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기드온의 아들 중 하나였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형제 70명을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자리에서 다 죽이고 자기가 지도자로 등극한다고 그랬죠. 이 사람 아주 파괴적인 폭군으로 권력을 남용했고 그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동족끼리 싸워서 내전이 벌어지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이 아비멜렉은 또 이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 이 세겜 사람이 자기 엄마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용했다가 나중에는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이런 사람 통해서 결국에는 이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이 세겜 족속과 이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결국엔 그 후에는 누가 득세를 하기 시작하냐? 가나안 민족이 더 이 힘을 발휘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한 사람만 더 보면 지금 아까 말한 입다 같은 경우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여호와의 함께하심을 보였음에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모르니까 그저 자기 감정 충만하게 돼서 제멋대로 소원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한 전쟁인데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분을 맞춰서 그러니까 못 믿겠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어떤 같이 가자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이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를 제일 먼저 나와 환영해주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혹시 이 사람이 개들이 자주 뛰어나오니까 근데 하나님이 개를 맞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사람일 가능성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인신 재물이라도 바치겠다고 하는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내 속마음이다. 내 진짜 마음이다. 그런 걸 하나님께 보이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전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완전히 그 가나안 시대 몰래기라는 그 우상 종교의 극치 거기에 빠져있는 것 같은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이미 가나안의 우상문화, 욕심대로 사는 문화가 지금 이 가나안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룩한 공동체 이스라엘 족속들 곳곳에 지금 다 영향력을 있고 이제 침투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게 지금 세상 속이잖아요. 지금 이 가나안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같이 그들과 동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뭐 어린이들이 지금 이렇게 막 욕심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 너무 쉽게 휘말리고 쉽게 휩쓸려서 그래도 국민학교 한 한 3, 4학년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학교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중학교, 빠르면 중학교 여기서 제가 우리 자녀를 볼 때 그다음 좀 가면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되면 이건 진짜 전쟁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스스로가 이제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됐고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뭔가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친구들을 그대로 쫓아서 직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각 가정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정말 각성하고 깨어서 이 시대 속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그 삶 안에 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그 사사들 바로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이 바로 여러분이 보낸 직장, 여러분이 보낸 가정, 여러분이 있는 뭐 사업도 어디든 친구 관계들 속에 가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근데 그런 걸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믿겠다고 입다 같은 이런 짓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입다라는 사사는 막 자기 동족에게도 칼을 겨누게 되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말했죠.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뭔가 지도급에 있는 그런 그 지파라고.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 때도 그랬고 여기 입다 때도 그랬고 싸우러 나가자 그러면 왜 숨어 있다가 끝나고 나면 괜히 와가지고 뭐 자기들을 왜 안 불렀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 때는 그냥 기드온이 겸손하게 그걸 잘 이렇게 어울려서 끝냈는데 입다 같은 경우는 그러질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추궁에 들어오니까 뭐 자기 딸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이 에브라임 족속들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에게도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자기의 분노예요. 자기 이 분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보내는 사사, 목사, 리더들이 지금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의 분노를 따라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벌써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매스컴에도 잠깐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막 벌어지는 살인 사건들 지금 막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잊은 사사기 시대 세대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볼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교회당은 많아졌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정말 우리의 삶은 어느 시대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인물 입다도 물론 암몬을 이기지만 전쟁에서 이겼는데 근데 그 뒤에 보면 평화로웠다 이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 시대가 입다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삼손 같은 경우, 아까도 살폈지만,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구별된 나시림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사사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점점 타락하고 무너져서 도저히 안 되니까, 아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사람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좀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삼손은 이게 뭐, 완전히 뭐, 여자의 뭐 미친 바람둥이처럼 살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들은 예사로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과정이 어쨌든 목적만 좋게 이루면 되는 거 아니냐. 어? 교회당에 사람만 많이 모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사람이 열심히 뭐 열심하게만 하게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블레셋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살았던 거죠. 근데 또 이런 삼손인데 14장 4절을 읽다 보면 삼손이 이런 이방 여자를 택하고 뭐 블레셋을 격퇴하려고 그러니까 이방 여자를 택하고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블레셋을 격퇴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방 여자하고 막 그렇게 놀아난 게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랬다. 또한 그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14장 4절이. 그래서 이게 잘못 자칫 우리가 묵상을 하면 이게 잘못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이 분위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사기를 전체 볼 수 있는 눈을 계속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해놓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그들과 그렇게 결혼했다가 너희 그 자녀들이 다 넘어질 수 있다.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 삼손은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려고 이방 여자와 놀아나게 하는 이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안목을 여러분이 잘 가져야 헷갈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건을 묵상할 때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 이게 뭔지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이 문장이 기록 문장으로는 똑바로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 그 의미가 뭔지를 바르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다 끊어버리고 삼손 얘기만 보면 삼손이 이방 여자와 놀아난 것은 블레셋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별로 생각이 없겠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온전치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말한 걸 뒤집어 엎어가면서 여기에선 이 말하고 저기에선 저 말하고 그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본문을 잘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갈 때 문장은 그대로 적혀 있어도 그 문장이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이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적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적은 거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혀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사기의 전체적인 서론과 언제 어디서 왜 누가 어떻게 적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사기 어차피 내용은 읽어가면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런 의미들을 저희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던 그 입다라는 사람이나 기드온 같은 그런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역사에 대해서는 듣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좀 택해서 쓰고 싶대. 왜? 너를 통해 이 압박받는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한대. 그래? 그렇게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나실인으로서의 삶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모르고 어쨌든 블레셋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긴 머리를 가지고 힘을 줬는데 긴 머리만 안 깎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 명령의 의도, 말씀의 의도, 이 시내산 언약과 규례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시대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아 열심히 안에서 부흥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열심히 안에서 사람 모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죠. 그런데 그 많이 모이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데 하나님은 결코 결과를 보지 않으시거든요. 그건 열매로서 하나님이 어떤 열매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의 약속을 따라 걷느냐 그걸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인 걸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니까 나실인이라는 거 그리고 뭘 했다는 그것만 알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넌 사람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가나안으로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지금 이 교회들의 문제가 거기 성도들의 문제가 거기 있죠.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다 성경을 덮어버렸고 바로 가나안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게 지금 자꾸 나타나요. 교회 안에도 이 참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도 기독교와 이 성경의 스토리는 알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시는 방법과 진심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모르기 때문에 심하게 말하면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건물도 좋고 굉장히 막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속에 전부 뭐가 있는 거예요. 모든 개인의 야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좋은 건물과 많은 돈을 만들어서 말은 또 선교를 한다, 뭐를 한다 하는데 결과는 선교, 결과는 뭐 다 그렇게 아까처럼 하나님 이 사업만 대박 나면 제가 이 저 건물 하나 짓게요.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도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벅차야 되거든요. 힘들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약속 없이 막 경주하는 데고 우리는 그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법도를 따라 우리가 움직이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도 가끔씩 게임하고 그럴 때 그 반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명히 저 끝에까지 찍고 오기, 뭐 코끼리 코 열 번 돌고 달리기 그랬는데 대충 돌고 얼어붙어 해가지고 여섯 번 돌고 말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결과보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행하는 건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애쓰실 때 많은 열매가 없다고 해도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맡겨진 현장 속에서 어떤 식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비록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어떻게 걸어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그 일생에 자기의 아주 긴박한 때 딱 성경을 지금 보면 두 번 불렀어요. 한 번은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너무 지쳤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야. 그냥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 하나님 하면서 불렀어요.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마지막에 죽을 때 잡혀서 눈 뽑히고 아무것도 못할 때 그 기둥 붙들고 하나님 힘 한 번만 주세요. 딱 두 번 기도했어요. 딱. 언제요? 자기가 필요할 때. 근데 이렇게 보지 않으면 뭐 삼손이 뭐 이렇게 해서 뭐 자기를 희생하고 물론 그거 뭐 희생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을 해석해가고 이해해가는 부분이 너무 이상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삶에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지름길, 그러니까 쉽게 가는 길들이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게 사사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 준비시켜서 그 가나안 땅에 보내서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집트를 건져냈어요? 그래도 안 돼요?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짓지도 않은 집들을 다 줬어요? 그래도 안 돼요?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심지 않은 그런 좋은 열매를 먹게 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한 레위 지파도 안 되고 제사장으로 세운 아론 지파도 안 돼, 아론의 자손들도 안 되고 사사도 세워도 사사도 안 되고 나시니로 세워도 나시리도 안 되고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 이후 이렇게 지금 모든 걸 다 준비시켜서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 그렇게 보내셨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이 끼해봐야 여기 멜번에서 시드니 정도거든요. 땅 규모가 그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그거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많아봐야 몇 명이겠어요. 천만도 안 됐을 게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과 지금 360년간 씨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지금 씨름을 해도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졌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뭐 늙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 3장에서 16장의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것은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공동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일에 여러분 스스로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지금 기도원처럼 표정만 구하고 삼손처럼 자기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좋으면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좀 그럼 물어봅시다. 그렇게 애가 타고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완력을 가지고 확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그런 강권적으로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역사를 살펴올 때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악령들이 하는 거예요. 악령들이 그냥 멀쩡한 사람을 쓰러뜨리고 한 인격을 어떤 힘으로 마구 흔들어서 요즘엔 조현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통제를 받지는 못해요. 어떤 힘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적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하고 물론 조현병의 원인이 모두 그 귀신 들린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상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악령이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이 딱 그 방법이야. 근데 미치지 않아도 멀쩡해 보여도 목사라는 가운을 입어도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케 하는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끝까지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게끔 하나님과 관계가 되게끔 사역하시는 분이지 진리의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시지 사람의 어떤 능력과 이런 거 인격과 아무 상관없이 무슨 이상한 힘으로 사람을 휘어잡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예?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년이고 1000년이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서 성경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길에 서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순종의 길에 서고자 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런 모든 일들이 왜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그런 불순종에 사로잡힌 것 때문입니다. 여기서 혹시 신앙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 또 새롭게 나를 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하시는 분, 또 처음 믿음으로 가지신 분들은 먼저 단지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그 사건과 그 기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어요. 성경 덮어놓고 앞에 가는 사람 뒤통수만 보고 쫓아가다가 지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저는 목사님 뒤통수 보고 왔는데 왜 지옥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도 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으로 나를 치고 나를 복종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려고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저도 모르게 우리 성도들을 내가 편한 대로 끌고 가는 걸 봐요. 이런 목사만 탓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목사 뒤통수 보고 오라고 여러분에게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이 진심을 만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목사나 사사나 선지자나 누구나 이런 사람들은 단지 그냥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방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정말 깊이 묵상하고 바르게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나가서 살아갈 때 정말 내 삶이 어떤가 좀 바르게 되돌아보고 바른 방향과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누가 이렇고 누가 저렇고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봐봐. 아니 목사 말고 아니야 리더 말고 그래 나 봐봐 나 여기 있어.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가 뭐 저렇게 살아요 리더가 저렇게 살아요 누가 이렇게 살아요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성도로서 목사로서 리더로서 바르게 살려고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나 개인인 나 자신은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봐야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행적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어떤 표정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주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월 첫 주입니다. 말씀 여기서 마치고 우리 같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7월 한 달 정말 그냥 내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과 내가 편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을 잊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